할렐루야. 이 시간 또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대부분 책의 첫 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이 첫 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또 분명하게 담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 회복으로의 초청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눌 텐데 또 특별히 이 가운데 먼저 앞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명의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무려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대도 또 정치도 국제 정세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종종 어렵고 힘든 이유를 무엇에서 찾습니까? 보통은 우리의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탓하기도 하죠. 아, 우리 직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닐만 할 텐데, 아니면 우리의 경제가 조금 좋으면 내가 좀 숨이 튀었을 텐데,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탓하고 문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가, 끈끈하게 다져져 있는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죠?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매우 강한 표현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안에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 목적,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살핌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한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죄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그 언약을 거부하고 등돌리자 삶 전체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절기,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 그리고 삶이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자칫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깨끗해져야 하는가, 내 힘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라는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붙든 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해라, 진실로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선을 배우고 정의를 행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 또 과부,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 당시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변호하고 대변하고 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또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 그 전체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드리지만 용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선 친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여기서 이 오라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청의 의미입니다. 초청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간곡하게 촉구하기 위한 간절한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곧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다시 회개할 것을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라라는 이 단어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은혜는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무하게 쓰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죠.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다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혹은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다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은 당시 가장 진한 붉은 염료였습니다. 한번 물들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쉽게 지울 수 없는 염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는 결코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케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모든 죄를 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순종하면 성공하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실패할 거야 라는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있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덕과 울진으로 국내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지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 서귀포 선교를 다녀오면서 한 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친구가 6월에 왔던 좀 3월에 왔던 초신자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방전도를 가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이 먼저, 형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날부터 열심히 증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었다고 이야기,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그래야 자신이 여기 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이 입술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열리지 않겠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둘째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곧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좀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걱정하고 또 막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면서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해 너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시고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 그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요 또 삶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또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덕과 울진 선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